좋은 소식 없니? 그리고 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빨리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 되는데. 얼마 후에 또 어머니가 묻습니다. 애야, 무슨 소식 없니?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야, 언제 손자 하나 볼까? 그리고 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며느리도, 아, 생각만 같으면 지금이라도 뚱땅 만들어가지고, 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치고 싶지만, 아이, 그게 뭐 어디 생각같이 되겠습니까? 생각같이 안 되니까,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 그래. 야, 기다렸는데,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구나. 아, 아들이면 어때? 딸이면 어때? 그런데, 이왕이면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아, 시어머니가, 아, 이왕이면 우리 집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아들이면 좋겠다. 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아, 그리고 얼마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아들이야. 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거 아들도 그냥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 집에 아이를 보내주시려면 이왕이면 아들을 보내주세요. 가정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아들을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애 모습을 보니까 엉엉 울고 들어왔어요. 아이가. 엄마가, 아니 왜 애들하고 또 싸웠구나. 엄마가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 네가 양보하고 네가 봐주라 그랬잖아. 엄마가 맛있는 거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애들 나눠주고 같이 재밌게 놀아. 과자를 가지고 나갑니다.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놉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또 엉엉 울고 들어왔어요. 아이가 울고 들어오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어느 날 아이가 얘기하기를, 엄마, 내가 그 새끼 죽여버릴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사람을 왜 죽여? 그런 나쁜 소리는 하면 안 돼. 아니야, 그 새끼가 나보다 2살이나 작은데 나를 때렸단 말이야.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키가 쭉쭉 커야 되는데, 키가 안 자라는 거야. 키가 잘안 자라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너 들어오면 우리 편이 지니까 우리 편 하지 마. 우리 편안 돼. 아이들이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힘으로 자기를 누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아니야. 엄마가 너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은 이유가 뭔데? 네가 청결한 사람 되라고 삭개오라고 이름 지은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아이는 마음의 상처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 삭개오가 뭘 하면 저 사람들을 골탕을 먹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 맞아. 저놈들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뭘 먹을 걸 주고 그러면 나한테 아부를 떨고 잘하다가 내가 먹을 거안 주고 그러기만 하면 나한테 달려드는 놈들이야.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야, 뭘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벌수 있는 것이, 아, 세리를 하면 돈을 벌수 있어. 그런데 세리는 당시에 사람들이, 아, 그 매국 누나 하는 짓이지. 나라 팔아먹는 놈들, 그놈들 세금 걷어다가 다 로마에 바치고 나라 팔아먹는 놈들, 인간도 아닌 놈들, 아,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생각했어요. 아니, 뭐, 돈만 벌면 되지. 그 무슨 상관 있어? 돈만 벌면 되지. 그래, 너희들 나한테 한번 당해봐라. 아, 그래서 세리를 얼마나 악착같이 했는지 사람들에게 가서 너 세금 내라. 안 내? 그러면 로마의 군인 데리고 와서 강제로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아,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인정을 받기 시작해서 세리를 하다가 어느 날 세리장까지 돼버렸어. 사람들이 앞에서는 조금만 깎아주세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에이 난쟁이 똥자루, 에이 난쟁이 똥자루 그리고 사람들이 다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뒤에서 자기 뒤에서 욕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 고소하다 이놈들. 어? 그래 옛날에 니네가 나를 괴롭혔는데 니네도 나한테 당해봐야지. 그래 니네가 아무리 욕해봐라. 니네가 그렇게 욕을 해도 내가 욕먹고 뱉어져 죽나 봐라. 아 그래가면서 못된 짓을 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해야 되는데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야? 아이 애를 낳다가 나만큼 조그만 애가 나오면 어떡할까? 아 이게 걱정인 거야. 애를 낳다가 나만큼 조그만 애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아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데 한 가지 꾀가 생겼어요. 야 그래 키 큰 여자를 얻어야 되겠다. 돈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 키 큰 여자를 얻어야 되겠다. 어 그래서 키 크고 예쁜 여자를 얻었어요. 키 크고 예쁜 여자를 얻으면 내 작은 키에 큰 여자 그럼 반쯤은 나오겠지 생각을 했어요. 아 중간치기만 나와도 아 그래도 뭐 되지 않겠나. 아 이런 생각을 하고 키 큰 여인을 얻어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마음의 걱정이야. 클까 안 클까 큰가 안 클까. 그래서 아이를 매일 자를 줄 가지고 재봤어요. 이놈이 크는지 안 크는지. 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를 안 닮고 자기 엄마를 닮았나 봐. 아 키가 막 쑥쑥 크기 시작하는 거야. 야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야 세상에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나. 애가 자라는 모습 보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울면서 들어왔어. 울면서 들어오는 자기 아들을 보는데 순간 자기가 어렸을 때 울고 들어오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갑자기 막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마음속에 숨겨두었었던 그 어렸을 때의 상처가 막 폭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을 향해서 너희 자식 왜 울고 들어오는 거야? 어? 아빠는 옛날에 키가 작아서 애들이 무시하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울고 들어오는데 넌 키도 크잖아. 애들이 너 때리거든 네가 때려. 다치면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네가 때려. 아 그리고 아이를 닥달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나갔다가 울고 들어오는 거야. 야 아버지 마음이 무너져야 아들한테 얘기해. 야 도대체 왜 우는데? 네가 돈이 없어. 아니면 집이 없어. 아니면 키가 작아. 왜 우는 거야? 아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아 이게 왜 내 탓이야? 나는 너 키가 작을까 봐 큰 여자 얻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크게 너를 낳아줬는데 그게 왜 내 탓이야? 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보고 매국노 새끼라고 그래. 사람들이 다 나보고 애들이 다 나보고 저 매국노 새끼 놀아주지 마. 저 매국노 새끼 가까이 하지 마. 나보고 다 매국노 새끼라고 그러고 나하고 놀아주질 않아. 이게 아빠 탓이지 누구 탓이야. 이게 아빠 때문에 그러는 거지. 부모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깔려 있는 건데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고 싶은데 매일 울고 들어오는 자기 자식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야 어떻게 해야 저 아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옛날에 키가 작아서 그랬는데 저 아이는 키가 큰데 왜 내가 밟았었던 똑같은 인생을 저렇게 그대로 닮아가지고 사나? 키만 안 닮았지 내가 저주받은 인생을 저 아들은 왜 그대로 닮아가지고 사나? 이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거야. 이게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왜 오는데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아, 이 저주받은 인생.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이 저주받은 인생을 해결해 보고 싶었는데 돈 있으면 해결할까? 명예 있으면 해결할까? 좀 더 많이 배우면 해결할까? 그래서 저주받은 내 인생을 해결하고 싶어서 돈도 벌고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세상에서 해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식한테 돈 잘 벌어다 주면 그 자식은 나 같은 인생 안 살 줄 알았는데 자식은 더 잘 가르치면 그 자식은 나 같은 인생을 안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닮은 인생 그대로, 내가 받은 저주 그대로, 내 자녀들이 삶 속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 저주받은 인생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이 저주 같은 인생을 이거 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알코올 중독, 어떻게 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던 나를 보고 그대로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까? 매일 아내를 두들겨 패고,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분노하는 이런 삶, 그런데 자기 자식이 똑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이 저주 같은 인생을 끊을 수 있을까? 사실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찾아오느냐?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그 이유는 저주 같은 인생 단절을 해봐야 되겠다. 내 인생의 저주도 단절하고 내 자녀들이 흘러가는 저주도 단절하고 정말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삭개오에게 소식이 들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세리라든 마태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예수님을 만났대. 아 그래가지고 세리하던 거 그 돈 잘 벌다가 돈 버는 거 싹 때려치우고 그놈이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 제자가 됐다대. 아 이런 얘기를 들은 거. 삭개오 마음속에 그래? 아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아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아니 돈 잘 버는 거 그거 때려치우고 거기 가는 아니 가족은 어떻게 하고? 아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옛날 돈 벌 때보다도 훨씬 행복해. 마음속에 그래? 그런 분이라면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분이라면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에 오신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쫓아간 거야.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서 삭개오가 쫓아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갔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만나려고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이 그렇게 일찍 많이 모일 줄 알았으면 자기가 일찌감치 갔을 텐데 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우르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인기가 그렇게 좋은 분인 줄 몰랐거든. 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람에 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와요. 그런데 사람 쳐서 예수를 못 만난다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목사한테 치고 장로한테 치고 권사한테 치고 교인들한테 쳐가지고 처음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사람 쳐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람 쳐서. 오늘날 사람 구경하다가 교회 와서 사람 구경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 구경하다가 가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존재처럼 자랑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해요. 그런데 목사 뒤에 있는 예수가 보이질 않아. 장로님 권사님들 뒤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안 보여. 문제는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동네에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하고 있는 그 유치원에 한 번은 방문을 하게 됐어요. 유치원에 방문을 하게 돼서 유치원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그저 노란 옷을 입고 예쁘게 이렇게 막 앉아있는데 아 아이들이 혹시 나를 알까 싶어가지고 물었어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아 당연히 오늘 국회의원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잘 교육시켜서 애들이 국회의원이야 그러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 자식이야. 텔레비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저 자식 저 자식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사람 이름이 저 자식인 줄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저 자식이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 집사고 그래도 저 자식? 그러면 사람 쳐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다니까요.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할까? 길을 열어주고 자기 길을 낮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이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없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문화는 키 작은 문화예요. 키 작은 문화여서 키 작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문화예요. 문화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 그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판단하는 판단, 그들이 하고 있는 언어, 말,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행동, 이것이 구체화돼서 결집돼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같이 생각하려고 하고 예수님같이 판단하고 예수님같이 말하고 예수님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 그것을 닮아서 내려가는 거, 낮아지는 거.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섬겨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화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생겨야 세상에 키 작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교회는 이게 웬일? 그냥 교회는 키 큰 장로들, 키 큰 관사들, 키 큰 집사들, 교회 오래 먹은 집사들 해가지고 그냥 다 자기 키 세우고 자기 명예 세우고 그리고 교회 출비하게 있으니 예수가 어디서 보이냐고. 어떻게 해야 예수가 보이냐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많은 삭개오 같은 사람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세상에서 앉은뱅이 돼버리고 세상 속에서 정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자기 길을 삭개오고 어떻게 한자나 더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에 만나고 싶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 문화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나를 자꾸 낮춰야 돼요. 자꾸 내려가야 돼요. 제가 우리 선목사님 계실 때도 그런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두 가지 권위만 있으면 된다. 하나는 말씀의 권위. 강단에 올라왔을 때의 말씀의 권위. 그건 인격이 말씀의 권위를 부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격으로 살아낼 때 말씀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섬김의 권위. 강단 밑에 내려가면 섬기는 권위, 섬김이 권위가 될 때 그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 저하고 같이 오셨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밥을 제일 늦게 먹는 사람이 저입니다. 점심을 제일 늦게 먹는 사람. 어떤 교회 가면 벌써 막 장로님들 상, 목사님 상 쫙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도 밥 먹으려 했더니 밥이 떨어졌대요. 맨 마지막에 제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이 떨어졌대. 그럼 어쩌겠어? 밥이 떨어졌대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목사는 강대상 밑에 내려가면 섬기는 권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권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교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요 그렇게 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떨어져도 행복해요. 교회에 이 사람 저 사람 식사하는 사람 인사하고 그저 제 호주머니에 지금도 초콜릿들 가지고 다니면서 애들도 새로 오면 애들도 어른 연세 드신 분들도 초콜릿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10년이라고 초콜릿 드리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먹고 싶겠어요. 조그만 거 네모난 거 그거 하나 드려도 동그란 거 하나 드려도 목사님한테 초콜릿 하나 받은 거 그게 좋은 거 그게 오늘 교회에서 행복한 거야. 그게 교회는 키 작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키가 점점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화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정교회에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키 작은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실망하고 집에 가버리면 안 돼요.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 가면 항존직들 때문에 누구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삭개오처럼 용기를 내세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 올라가는 게 이게 그냥 쉬운 일이겠습니까? 대단한 용기예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기가 웃음꼴이 될지를 각오한 일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저 난쟁이 똥자루 그러고 사람들이 욕을 해댔는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들키는 날 그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얼마나 웃음꼴이 될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주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 그 열망 때문에 그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십시오. 자기의 상처를 오히려 드러내십시오. 주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저주받아 마땅한 가난한 여인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던 것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냥 드러내십시오. 교회에서 뭘 이렇게 자꾸 가리고 그러려고 있는 체하고 뭐 체체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아유 나 원래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온 거야. 나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나 예수님 좀 한번 꼭 보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용기를 내세요. 사람 때문에 치여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말씀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고 하나님 전에 그저 가까이 나오세요. 돌 무화과나무 올라가듯이 그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은혜 주시는 걸 믿습니다. 만나 주신다고요. 돌무화과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불렀어요. 삭개오를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삭개오인 줄도 어떻게 알았을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을 텐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일부러 안 보이게 하려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저 가만히 예수님 지나가는 것만 가만히 쳐다보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여기 올라와 있는지 어떻게 아셨을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만나니까 삭개오가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그저 덩실덩실 춤을 추고 모셔가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왔으니까 너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 토생한 거 4배씩 갚아라. 너 그래 아브라함 자손 된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지도 않았어요. 삭개오가 스스로 선생님 내 재산 절반 팔아서 절반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거 토생한 거 뺏은 거 내가 4배씩 갚아주겠습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남겠나?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건데? 남의 거 다 토색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 돈을 벌었겠나?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이 말 한마디 행복해진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관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교회 왔을 때에, 아유, 권사님 지난주에 편찮으셨다며. 아유, 그래도 이렇게 좋은 모습, 건강해져서 교회 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 이게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데요. 어? 지난주에 장례 치르고 왔는데, 교회에서 덜컥 만나자마자, 아이,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인간은 나를 약올리나. 사랑이 관심이에요. 이름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인격을 알고 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 얘기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 당신 관심 있어. 당신을 같이 일하고 싶어. 당신 사랑해. 그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헌신이라는 게 뭔데요? 헌신. 그러면 헌신이라고 하는 게 내가 헌금 많이 드리면 헌신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한 푼이나 가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드린 헌금 하나님 한 푼이나 갔나? 안 갔잖아. 그런데 그 헌금이 누군가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사랑해. 나 너하고 같이 머물고 싶어. 그리고 쓰여지는 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래, 교회 차 운행해요. 교회 차 운행하는데 차 운행하면서 아이, 나만 왜 말뚝이냐고, 나만 이 교회 차, 이게 내가 뭐 교회 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 떠나지 않는 한 이 말뚝을 난 뽑을 수가 없다고 교회를 떠나야 되려나 보라고 뒤에 사람들 교인들 타고 있는데 차 운행하면서 맨날 그런 소리하고, 그건 사랑도 아니고 관심도 아니에요. 그건 헌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그거는 교사하잖아요. 구역장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 사람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왜 우리 구역에 붙여줬냐고, 제발 좀 빼달라고. 그게 왜 목자야? 빼달라고가 아니라, 목사님, 저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교회 잘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목장협에 나오든지 구역협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목사님 제가 잘 보살펴는 줄게요. 연락 가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연락하고 제가 아는 체하고 교회 오면 반갑게 하는 거 그건 제가 할게요. 그래 목자지. 아유, 저 인간은 어떻게 집사인데 우리 구역협에 한 번도 안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아유, 그 사람 나올 만한데 안 나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그게 왜 사랑이고 그게 왜 관심이냐고요.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게.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삭개오에게 무슨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삭개오 키를 막 확 늘려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단지 삭개오 그 이름 알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너하고 같이 머무를게. 아무도 너하고 같이 이웃 안 하잖아. 아무도 네 친구 안 해주잖아. 그런데 내가 네 친구 해줄게. 내가 네 이웃 해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양정교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해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 벌써 또 다 돼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40분 설교하겠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할게요. 나 대전 써왔어.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 제가 예배 설교 11시 40분에 설교 끝내고 부목사한테 설교 뒤 기도 시키고 와, 기차 타고 온 거라고. 응? 우리 교인들이 저 목사님 도대체 예배드리다 말고 어디로 사라졌나? 어? 부르고 왔다고. 그래, 좀 더 해도 되죠? 중요한 거는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케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 만약 그렇게 해보세요.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 사람들이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어. 저 인간 이 벌릴 때부터 뻥인 줄 알았어. 지가 무슨 재산 절 팔아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무슨 네 배나 갚어? 저 인간 원래 처음부터 알아본 인간 아니야 우리가? 아마 그렇게 욕했을 거예요. 삭개오는 그 이후로 욕을 더 먹었을 거예요. 삭개오는. 교인들 가운데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런 교인이 너무 많아. 예수 만났다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래서 집에서도 부인이 예수 만났다고 막 자기 딸아 교회 가자고 그러고 얘기하면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조금 더 두고 볼게. 그러잖아. 왜냐?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는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내가 좀 더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황준직 될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콧물 흘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임직 받았다고.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어. 막 그래 그렇게 울고 막 제가 안수 장로님 되고 막 아니면 권사님 되고 그럴 때 어이 새벽 예배라도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어. 그 이후로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만났는데 왜 안 변할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 예수 만났는데 난 왜 안 변할까? 예수 만났는데 안 변하는 이유는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해요.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너무 많이 뺏은 것 같다고 세금을 너무 많이 붙인 것 같다고 내가 돌려드리겠다고 돌려줘요. 사람들이 저 인간 죽을 때가 됐나? 아니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한다는데 저 인간 죽을 때 됐나 봐?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예수 만났대. 예수 만나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요. 아이고 저 인간 저 얼마나 가겠어? 작심 3일이지. 아 며칠 두고 보면 알지 뭘. 아이 개꼬리 묻으면 3년 묻어도 개꼬리지 뭐 그게. 어? 아이 광목 3년 묻어도 광목이지 그게 뭐 비단되나? 사람들은 그러고 지켜봤을 거예요. 근데 웬일이에요? 삭개오의 집이 점점 거들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의 집이 점점 거들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앞에서 인사할 때 별욕 다 해가면서 속으로는 그래가면서 아이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유 이렇게 하면 당신이 피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하면 당신 잘리지 않겠냐고 사람들이 오히려 삭개오를 걱정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뒤에서 실컷 욕을 했지만 사람들이 뒤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바뀌었나 봐요. 전에는 저 매국노 새끼 쟤하고는 놀아주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예 데리고 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 아들이 오면 무언가를 싸서 줍니다. 이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 아버지 갖다 드려. 이거 엄마 갖다 드려. 아 이번에 내가 딴 무화과인데 정말 맛있어. 아빠 보고 드셔보시라고 그래. 그때부터 삭개오의 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이 안 바뀌는지 아세요?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는데 예수 만났다고 한 이후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애들이 남편이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에 전혀 변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형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의 삶에 그 문화가 형성이 됩니까? 내 자녀들에게 아니야. 그땐 그렇게 네가 돌로 애를 패는 게 아니야. 네가 맞아도 그냥 양보하는 거야.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래 네가 손해 봤대. 언젠가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화라고요. 그게. 그런데 야, 네가 최고여야 돼. 네가 최고여야 돼. 더 높아져야 돼. 아니 밟고 올라서라도 아니면 그 사람을 짓밟고라도 네가 올라가야 돼. 이건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그런데 가정에서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 세상 문화를 그대로 물려주고 있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바뀌냐고요. 어떻게 내 자녀가 행복해지냐고요. 내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진짜 행복해지려면 내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줘도 자녀들이 볼 때 야, 우리 아빠 예수 믿고 진짜 행복해졌어. 우리 엄마 예수 믿고 진짜 행복해졌어. 이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저주가 끊어지질 않아.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가 아니라 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면 예수 그럴 때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내 삶 속에 서서히 내 삶 속에 퍼져나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헌신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헌신이 돼요.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돼요. 처음부터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부교육자들 그저 매일 오면 기도 일기 거기 기도하고 나면 거기다 쌓여놔라. 한 달에 세 번 빠지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래. 세 번 빠지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왜 그러느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격이 변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헌신되기 시작하면요, 삶이 정말 바뀝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돼. 제가 교회를 92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가 그때 나이가 33살이었는데 마음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저 교회 개척하고 싶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원하는 교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내걸었대요. 하나님, 도움받지 않는 교회 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도 손 벌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교회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그냥 선교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는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건축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교회고 교인들을 건축해가는 목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인이 하나도 없네.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밖에. 개척은 하겠다는데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2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루에 한 명씩만 보내주세요. 하나님, 20명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또 교인이 없어. 생각을 해봐도 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대전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처남대회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아, 나 개척해야 되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다. 3명 1년만 빌려줘라. 내가 이자는 못 드리고 3명 보내줄 테니까 나 1년만 빌려줘라. 아니 누구 있어야 내가 설교를 할 거 아니냐.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첫째 주일날 딱 23명이 왔어요. 혹시 등록한 사람 없는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들렸다 오고, 뭐 제가 옥천교회 여기 신문수 목사님 계시던 교회 모교회 제가 부목사로 한 6년 있었거든요. 전도사로. 그런데 거기 제가 옥천에서 대전으로 왔기 때문에 교인이 없는데 거기서 또 교인들도 없을 텐데 그럼 몇 명 또 와줘. 그런데 그 이후로 딱 두 번인가만 20명 밑으로 떨어지고요. 교인이 20명 밑으로 떨어지질 않았어. 아, 그때 제가 하루에 두 명씩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그러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아무튼 저희 아버지도 목사고,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에요. 아, 그런데 저희 아버지, 저희 형님한테 제가 얘기하기를, 우리 한 분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굶기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랬어요. 뭐 대전에 웬만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아버지 다 알고 그러니까 저 개척했는데 선교비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체면 봐가지고도 다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도와줘도 되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그냥 주는 교회예요. 주는 교회. 원래 교회 질 생각이 없었어요.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연말되면 저희는 재정을 제로로 남기고 다 줘버려요. 그리고 10년주일 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교인들이 난리가 났대. 목사님, 우린 그럼 언제 교회 짓냐고. 제가, 아니, 땅값 올라가는 것도 못 쫓아간다. 그냥 뭐, 1년에 뭐, 한 5천만 원 모아도 땅값 올라가는 것도 못 쫓아간다. 하나님 지키 하면 지키 하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 지키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키 하시는데 저도 기적이야. 이 돈이 땅값을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땅값이 모집 계약금 10분의 1, 땅값이 10분의 1이 없어서 제가 빌려서 땅값을 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줬어. 480평 땅에다가 저희가 교회를, 1000평을 교회를 줬어요. 어디서 돈 나왔는지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못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교육관을 건축을 했거든요. 300평 교육관 건축하는데 저희 교인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 문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교육관 만들고 건축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디로 갈 거냐? 점점 노인들을 늘어나는데 교육관 지면 뭐 하냐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교육관이 필요하다. 교육관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300평 건축하는데 뭐 우리 이래저래 해서 한 15억 들어갔대. 교인들한테 헌금 맞을 소리 하나도 안 했대. 저희가 땅도 뭐 저희가 한 200평, 평당 600만 원씩에 200평 땅도 또 샀어야지. 그리고 또 교회 건축해야지. 그런데 교인들한테 건축하자, 돈 헌금하자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런데 참 사람이요. 제가 땅값만 가지고 교회를 계약을 할 때도요. 제가 교회 건축하다 못하면 어떡하지? 빚더미 안 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땐 전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걱정할 거, 교인들이 막 걱정해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교회 짓다가 어려우면, 교회 짓고 나서 어려우면, 내가 나갈게요. 그러면, 교회 건축하겠다고 하는 교회가 들어와서 합병하면, 아, 문제도 아니라고. 내가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그냥 따로 왔어. 내가 나간다니까? 나갈 줄 알고. 근데 안 나갔잖아. 근데 안 나갔잖아. 이번에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교인들한테 건축하자, 뭐 이렇게 하고 얘기 안 했어요. 그돈 헌금하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옛날에는 건축하는데 겁이 안 나더라고. 하나도. 그냥 하나님 하시면 하지 뭐. 그런데 나이가 늙으니까 믿음이 늙었나.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이. 교인은 막, 그때보다도 몇배 됐는데도, 그때보다, 그런데도 내가, 야, 주님,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던 믿음이 주님 없어졌습니다. 제 안에. 이 머리 계산만 빨라지고, 하나님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계산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계산하지 말고 살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저 스스로를 볼 때, 제가 믿음이 없어진 거야. 믿음이. 이번에 저희가 건축하고, 그리고 저희가 12월 달에 입당을 했거든요, 초에. 11월 초에 입당을 하고도. 그리고 이번에 연말에 1억 3천 빚도 갚았어요. 그거 뭐다 건축 갚고 대출은 좀 받았어요. 한 5억 조금 넘게 받았나? 근데 이번에 돈 또 1억 3천 또 갚았어요. 사람이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위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그걸 언제 배웠냐면 제가 그걸 배운 이유인 게 있어요. 제가 배운 게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하고 지하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집이 4층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을 때 4층에 있었는데 제 아들이 한 번은 집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 아빠, 아빠 나 커서 돈 많이 벌을 거래. 그래가지고 아니 얘가 왜 벌써 돈 욕심이 생겼나? 그래가지고 아니 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양념치킨 실컷 먹게. 그러고 얘기하더라고. 학교도 안 다니고 있을 텐데 양념치킨 실컷 먹고 싶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대. 저희 교회는 지하에 있었고 우리 집은 4층에 있었고 양념치킨집 1층에 있었어요. 근데 지 아버지가 양념치킨을 전혀 안 사주거든. 가만히 보니까 지 아버지가 돈이 없는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양념치킨도 안 사주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양념치킨 시큼 먹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요. 어린 나이에.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이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도 내 아이 양념치킨도 사주고 나도 내 아이 옷도 사주고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도 내가 아이들 내 가정 돌보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교회 섬긴다고 이렇게 하는 일들 나 하나님 이제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땐 정말 아들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야, 아버지가 이게 뭔가. 그 애가 1층부터 집에 올라올 때마다 양념치킨을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애가 돈 많이 벌어서 양념치킨 실컷 먹어보겠다고 이 얘기를 하나. 제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한 이틀이나 지났는데 사거리를 지나가면서 횡단보도에 차가 딱 서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붕 하고 출발을 했어요. 차가 붕 하고 출발을 내가 맨 앞에 있다고 붕 하고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자전거가 확 달려들더니 제 차에다 쾅 부딪히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저 비상라이트 켜고 그리고 내려가서 일으키고 나이가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자전거 밖으로 빼고 연세 드신 분 이렇게 밖으로 내가고 사람들은 웅성웅성 막 하고 시작하고 그런데 이 나이 드신 분이 연세 드신 분이 저보고 얘기하기를 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빨간 신호등인데 내가 오다가 와서 부딪힌 거라고 아 내가 잘못한 거라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막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다치면 병원을 가셔야지 보험 들어있으니까 일단 병원 가십시다.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극구 사양을 하고 그래서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꼭 전화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 편찮으시면 전화하세요. 병원에 입원을 하셔도 됩니다. 입원하시고 전화 주세요. 그리고 명함을 줬어요. 제가 차에 운전대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대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제 안에 들려요. 야 병원 가면 얼마나 들겠냐? 저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아니 보편적으로 뭐 병원에 또 이제 가서 뭐 누워 있고 그런 보험 들고 해도 뭐 이래저래 하면 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 뭐 글쎄 한 30만 원, 50만 원 들려나요? 내가 마음속으로 그랬는데 나보고 MRI 지금 얼마나 들까? 그때 MRI 보험도 안 되는데 나보고 MRI 지금 얼마나 들어갈까? 그때 제가 딱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내 양념치킨 안 사줘도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왜 사람 이렇게 놀래키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진짜 잘할게요. 제가 그때 배우고 터득한 게 뭐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아끼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서 한번 누가 와서 펑 부딪히고 그냥 나가 떨어지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폭 쓰러져서 그냥 뒤통수라도 터지고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거요. 그게 내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 하나님 손에 있다고 내가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할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저 잘하려고 하고 살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그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하나님 위해서 때론 손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 딸이 중학교 1학년 때에 저보고 이야기를 해요. 아빠, 아빠, 나 오늘 워드 시험 보러 가야 돼.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못 가. 나보고 아니, 주일날 워드 시험 보러 가야 돼서 교회를 못 간대.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그래. 내가 아니 주일날 무슨 시험을 보러 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지. 그랬더니 아니 워드 시험이 주일날밖에 시험 안 봐. 나보고 그래도 안 돼.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짜리 우리 딸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그럼 나는 평생 워드 시험도 못 보냐고, 그러면 나는 평생 주일날 시험 보는 건 아무것도 못하냐고, 목사 딸로 태어나서 뭐 이러고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 제가 우리 딸 보고 딸 이름이 성은인데 성은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 딸로 태어나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 워드 시험 보는 거 반납한다고 생각해. 주님한테 그냥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워드 시험 지금은 너 소중한 것처럼 보여져도 나이 들면 그 워드 시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위해서 그거 바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갚아주실 거야. 그래도 중학교 1학년이 그게 뭐 무슨 이해가 되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미국에서 홈스테이를 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아빠, 나 여기 미국에 어떻게 와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 여기 어떻게 온지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중학교 1학년 때 나한테 반납한 거 내가 너 공부시켜주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기억도 못하고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을 기억하겠습니까? 기억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저희가 딸아이를 홈스테이해서 미국에 보냈는데요. 미국에서 받아준 가정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딸이 그곳에 가서 돈 한 푼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우리가 너 1년 동안 키워주려고 받아준 건데 왜 너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니? 그냥 키워줄게. 우리 가족으로 키워줄게. 애를요. 심지어는 생리대까지 전부 다 사줬어요. 학교 다 태워다 주고. 고등학교 선생님 추천을 해서 교장 선생님이 추천서 써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대학 가고요. 하나님 위해서 손해본다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 이게 언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 것뿐이죠. 하나님 다 갚아주셔요. 괜찮아요. 그 너무 그렇게 그거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또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변해야 돼요.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 올해 헌신예배 드리고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럼 올해 하나도 안 행복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질 거야. 교회가 행복해질 거야.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사교가 변화되고 행복해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를 통한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